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 오늘 오전 0시 45분 트위터에 직접 올린 글에서 감염 사실을 알리고 우리는 격리와 회복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면서 함께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3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당장 오는 15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2차 TV 토론 개최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백악관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임박한 정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존 콘미 대통령 주치의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이 모두 현재 괜찮은 상태라면서 대통령 부부는 회복되는 동안 백악관 관저에 머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콘리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 기간에도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발열 등 증상을 나타냈는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소식에 자신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순방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부통령실과 통화했다면서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과 부인 모두 두브로브니크로 착륙하기 20분 전 비행기 안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지난달 15일 트럼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직접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과 몽골, 한국 등 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늘 최근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한국 국민 총격 살해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남북 대화를 통한 사건 해결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통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사망자 유족과 한국민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서훈 실장이 이날 통화에서 미국과 한국 간 주요 현안을 비롯해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이 사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건과 사건 경위를 담은 통지문을 통일 전선부 명의로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유럽연합 EU 지도자들이 벨라루스 정부의 고위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 지도자들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열린 정상회의에서 벨라루스 정부의 대선 부정 의혹과 인권 침해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 8월 대선과 반정부 시위 탄압에 책임 있는 관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이번 결정은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이 최근 선거에서 승리를 주장한 이후 벨라루스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편 EU 지도자들은 나가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무력 충돌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유럽이 아브라함 협정 이후 중동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이탈리아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유럽 국가들은 아브라함 협정 체결 이후 중동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지도자들은 중동 지역 전체에서 이란이 가장 큰 불안정 요인인 이란을 저지하고 거부하는 등 중동 평화 지원과 관련해 전략적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의 진지한 협상에 나서는 등 중동 평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독극물 중독 증세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 회복된 야권 운동가 알렉사이 나발니가 미 중앙정보국 CIA와 협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추석도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사방이 알록달록 곱게 물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으로 들로 캠핑을 계획하는 도시인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오랫동안 집에 갇혀 지내던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면서 야외 활동의 인기가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기차나 비행기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여행보다는 사회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는 캠핑을 선택한다는 건데요. 캠프 스팟, 텐털, 힙캠프 등 온라인 예약 사이트 이용이 모두 늘었다고 합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서 뉴욕시 도보 여행과 배낭 여행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라파엘 로페스 씨는 회원수가 하루에 15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25살 무대 감독, 여행 작가 등 혼자서 캠핑해 본 적이 없는 뉴요커들이 하나둘 모여 뉴욕과 버지니아, 코네티컷 등지에서 캠핑한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축축한 잠자리와 화장실 등 불편이 따르지만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진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비용도 별로 안 들고 복잡한 문명 세계를 떠나 머리를 식히는 계기가 된다며 캠핑의 장점을 내세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뉴스 따라잡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 관해 알아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북한의 주말인 토요일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겠지만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황해도는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6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2도에서 21도, 신의주는 10도에서 2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4도에서 22도, 함흥 10도에서 22도, 청진 지역은 10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슈아 라딘의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잘 해내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그들은 당신 같은 친구를 잘 모른다고 하네요. Friend Like You 들어보겠습니다. I like the way you're not afraid. You got the world planned in your mind. People say you cannot do, but they don't know a friend like you. Shoe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유럽연합 EU가 오랜 난항 끝에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에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3국 정상이 공동 성명을 내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에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말레이시아 대형 야자유 회사의 제품 수입 금지를 단행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에 합의했군요.
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2일 벨라루스 제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날 긴 토론 끝에 부정선거와 시위 탄압에 연루된 벨라루스 정부 고위 관리 약 40명에게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 벨라루스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죠?
네, 지난 8월 초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다는 발표가 나온 후에 이 부정선거라면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EU와 미국 등 주요 서방국도 이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벨라루스 제재 합의 과정이 쉽지 않았나 보군요.
네, EU 회원국은 앞서 벨라루스를 제재하기로 잠정 합의는 했는데요. 하지만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인 이 동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로스 공화국이 승인을 거부하면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키프로스는 왜 벨라루스 제재에 반대한 건가요?
네, 터키와의 갈등 때문입니다. 현재 터키는 이 동지중해에서 천연가스 탐사를 하면서 키프로스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와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키프로스는 벨라루스 제재에 앞서서 EU가 터키를 제재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터키는 EU 회원국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터키는 EU에 가입하기 위해서 상당한 공을 들여왔는데요. EU는 회원국의 기준에 맞는 경제, 사회적인 개혁을 요구하면서 난색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EU의 위상이 급속히 약해지고 또 영국도 EU에서 탈퇴하면서 터키의 가입 노력은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키프로스의 동의를 끌어내긴 했군요.
네, EU 정상들은 이날 회원국인 키프로스와 그리스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설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EU 정상들은 터키가 만일 해저 시추 활동을 계속하면 엄중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강력한 경고도 했습니다.
벨라루스 사태가 터키까지 확대되는 양상인데요. 일단 벨라루스 제재 대상부터 살펴볼까요? 제재 명단에 벨라루스 대통령은 포함됐습니까?
루카셴코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이 부정선거와 평화적인 시위 탄압에 연루된 이 관리 40여 명만 제재 명단에 올랐는데요.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인물이 빠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EU 측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이번 명단에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빠져있지만 앞으로 계속 벨라루스의 사태 추이를 주시할 거라면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EU가 루카셴코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를 단행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벨라루스는 구소련 국가로 러시아의 맹방입니다. 한동안 소원한 적도 있지만 지난 8월 선거 이래 다시 가까워지는 모양새인데요. 이유는 러시아가 과거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사태처럼 전국 안정을 명분으로 벨라루스 사태에 개입하는 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 가운데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나라도 있나요?
네, 영국과 캐나다가 지난달 29일에 루카셴코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 고위 관리 8명의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지금 벨라루스 제재를 논의 중인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EU 결정에 맞춰서 발표 시기만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EU의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보복 조처에 나섰습니다. 벨라루스 외무부는 2일 성명을 내고 EU 조처에 대한 대응으로 벨라루스 입국 금지자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누가 입국 금지 대상인지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또 만일 EU가 벨라루스를 제재한다면 벨라루스의 영토를 통과하는 모든 물류 수송의 이동도 차단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터키 측의 반응도 살펴볼까요?
네,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EU가 그리스와 키프로스의 기만 술수에 빠져들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일 의회에서 EU가 비효율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터키 정부는 대화를 통해서 이 분쟁을 해결할 각오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국 정상들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에 휴전을 촉구하고 나섰군요.
네,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3국 정상이 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에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정상은 양국의 교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즉각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지체 없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양국의 교전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고요?
네, 두 나라는 지난 27일부터 오랜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교전이 6일째 계속되면서 사상자 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까?
네,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2,300명 넘는 아르메니아 군인들을 사살했고 130여 대의 탱크 그리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을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르메니아는 자국 공격으로 아제르바이잔 군인 790명이 사망했고 1,900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는데요. 양측의 이런 주장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민간인 피해도 늘고 있다고 인권단체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가 나섰는데요. 특별히 이들 정상이 성명을 낸 이유가 있습니까?
네,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는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산하 민스크 그룹의 공동의장국입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안보협력기구인 OSCE는 지난 1990년대 초에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해결을 위해서 이른바 민스크 그룹을 만든 바 있습니다.
현재 외국군이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네, 터키에 이어서 시리아 용병까지 참전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터키는 이슬람교 국가인 아제르바이잔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아르메니아 정부는 터키가 전투기와 드론 등을 보내서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용병들도 개입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아르메니아 정부는 터키가 또 시리아 용병들을 아제르바이잔으로 보내서 국경 수비를 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시리아 용병들이 전선에 투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접했다며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나 터키 쪽에서는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나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시리아 용병이 아제르바이잔에 배치됐다는 건 완전히 거짓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터키 역시 무력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도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나라는 구소련 국가들인데요.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와 전략적 방위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반면 아제르바이잔과의 우호적인 관계도 꾸준히 모색하며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가 전화통화로 사태를 논의했는데요.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현 상황에서는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 요청을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 야자유 업계가 지금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팜오일, 야자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번 주 말레이시아 대형 야자유 업체인 FGV 홀딩스 버하드가 생산하는 야자유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왜 FGV의 야자유를 수입하지 않기로 한 건가요?
네, 강제노동과 아동착취 등 인권유린 의혹 때문입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은 지난 9월 30일 신체적 학대와 성폭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이번 조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야자유 업계는 예전부터 문제가 많다고 알려졌죠?
네,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전 세계 야자유 공급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야자유 업계의 시장도 큽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야자유 농장에서 강제노동과 인권유린이 자행된다면서 현대판 노예제가 존재하는 곳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말레이시아 야자유 농장의 인권 문제를 다룬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AP통신이 최근 말레이시아 야자유 업계 인권 사각 실태를 심층 보도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처는 AP통신 기사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전격 단행된 겁니다.
AP통신 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AP통신은 20여 개의 야자유 생산 업체에서 일했거나 지금 일하고 있는 8개국 출신 130여 명의 노동자를 심층 취재했는데요. 그 결과 이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임금 체불, 강제 노역, 성폭력, 이동 제한, 폭력과 위협 등에 시달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FGV는 미국 정부의 조처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 발표 바로 다음 날인 1일 성명을 내고 사태의 진화에 나섰는데요. 모든 문제는 지난 2015년부터 이미 공론화된 것들이라면서 자산은 지난 몇 년 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조처를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특히 최근에 소수민족의 강제 노동 문제를 심각히 다루고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에도 중국 신장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이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화, 섬유 등 일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미국 하원도 지난달 관련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 소식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H1B를 비롯한 비자 제한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고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년 연속 줄어든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2일 발표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이른 새벽이었는데요. 오늘 밤 퍼스트 레이디와 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양성 결과를 받았다고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었습니다. 그 뒤로 자가격리와 함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눈에 띄는 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주치의인 션 콘리 박사가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대통령과 부인 두 사람 모두 괜찮은 상태에 있다면서 회복기간 내내 백악관 내에 있는 관저에 머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자신의 트위터 공식 계정에 글을 올려서 우리는 괜찮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공식 일정은 모두 연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는 변화가 없는 건가요?
일단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 기간에도 차질 없이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콘리 박사가 설명했는데요. 진전사항이 있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하기로 했던 외부 행사나 대선 관련 외부 일정 등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누구한테서 감염된 겁니까?
명확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확진 소식을 알리기 직전에 호프 힉스 백악관 고문의 확진 사실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호프 고문은 여러 가지 정무적 사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대통령 집무실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인데요.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대선 토론과 미네소타주로 유세를 다닐 때도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일 아침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떤가요?
네, 펜스 부통령과 부인 카렌 여사도 즉각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는데요. 음성 판정으로 나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지금 이 소식에 주목하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는 각국 지도자들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의 축복을 기원한다면서 두 분 모두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고 트위터에 적었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 전문에서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타고난 활력과 뛰어난 정신력 그리고 낙관주의가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고요. 세계보건기구 WHO를 이끄는 테드로스 아드나놈 게브레이세스 사무총장도 빠른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정상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네, 앞서 여러 명 있었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그리고 브라질의 자이르 보스나로 대통령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 두 사람 모두 회복해서 지금은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드라스 대통령, 루이스 아비다네르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 그리고 알레한드로 잔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가 모두 회복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H1B를 비롯한 비자 제한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H1B 등 비자 제한 조치에 법원이 임시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법의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1일 관련 소송 심리에서 HJL 비자의 발급 거부나 수속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멈추라고 담당 부처인 국무부에 명령했는데요. 소송을 낸 주요 기업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비자 제한 조치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먼저 살펴보죠.
네, 다양한 직종의 외국인 취업을 제한하고요. 이민비자 수속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던 조치입니다. 앞서 4월에 공표한 대통령 포고령을 확대하고 시한을 연장해서 지난 6월부터 시행했는데요. 이 고숙련 근로자들한테 주는 H1B 비자 발급을 동결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또 배우자들이 대상인 H4 비자도 마찬가지고요. 다국적 기업들이 외국인 임원들을 미국으로 전근시킬 때 쓰는 L1 비자도 동결시켰습니다. 아울러 이 비농업 분야의 임시취업용인 H2B 그리고 문화교류용인 J1 중에 일부도 이 비자 제한 조치에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단행한 이유가 뭐였나요?
네,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기 위한 조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에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서 미국 근로자들이 휘청거리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이런 조치에 대해 업계에서 반발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 회복을 모색하는 미국 경제에 이번 조치가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고 당시 미국 상공회의소가 밝혔는데요. 이 조치의 시행을 막아달라고 업계 주요 단체들이 소송을 냈던 겁니다.
어떤 단체들이 소송을 낸 겁니까?
네, 상공회의소와 함께 전국 제조업연합회, 전국 소매업연맹 그리고 주요 기술기업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을 낸 단체들의 손을 이번에 법원이 들어준 건데요. 이렇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 화이트 판사는 대통령이 전제군주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가 결정한 이민 관련 법규를 비껴나가는 조치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비자를 신청했거나 수속 중인 사람들은 크게 반길만한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원고 측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비자를 신청하고 수속한 사람 전원한테 해당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이번 명령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한테만 미친다고 화이트 판사는 밝혔습니다.
그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네, 그래도 상당한 규모가 됩니다. 이 상공회의소 한 곳만 놓고 봐도 30만 이상 회원이 미국 전역의 각 산업 분야에 있다고 원고 측 변호인이 밝혔는데요. 이번 소송에 참여한 기술기업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같은 유명 업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등 이 관계부처들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네, 2019년 한 해 동안 미 전역의 도로에서 사망한 사람이 약 36,100명으로 집계됐다고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NHTSA가 1일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2% 약 740명 줄어든 수치로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 이동이 더 적어서 그랬던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동차 이동 거리는 전년 대비 1% 가까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거리 비율로 환산하면 1억 마일, 약 1억 6천만 킬로미터 주행당 1.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겁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측은 이번 보고서에서 보행자 사망률은 2.7%, 자전거 사고 사망률은 2.9%, 오토바이 사망률은 0.5% 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또 승용차 사망률도 2.8%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망자가 줄었습니다. 다만 이 대형 트럭과 연관된 사고로 인한 사망 건수는 5,500명으로 앞선 해보다 단 한 명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었는데요.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어서 사망자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올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줄어든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교통량이 크게 줄어든 데 비해서 치명적인 추돌사고는 그만큼 줄지는 않아서 이 거리 비율로 따지는 수치가 더 커집니다. 1억 마일당 사망자가 1.25명이어서요. 지난해 상반기에 1.06명보다 늘어났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제임스 오원스 부국장은 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고무되는 현상이지만 지난 4월 이후에 치명적인 사고가 증가한 것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운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치명적인 사고가 4월부터 증가했다면 코로나 사태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도로에 차량이 많이 줄었지만 오히려 과속이나 안전띠 미착용, 또 약물 또는 음주운전의 위험은 더 커졌다고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있나요?
네, 중상자들을 다루는 대형 트라우마 센터 5곳에서 치료를 받은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들을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중순에서 7월 사이에 부상자의 거의 3분의 2가 술이나 오피오이드 같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약물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약물 운전이 늘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는 3월 중순 이후에 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의 양성을 보였던 운전자가 그전 6개월과 비교해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고요. 마리화나 대마초에 대한 양성 반응도 50%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과속도 늘었다고요?
네. 이 주정부사나 고속도로안전위원회는 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분의 1이 과속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여러 주와 카운티 당국이 이 경찰관들의 안전을 위해서 과속운전 단속을 제한시켰는데요. 따라서 일부 운전자가 난폭하고 위험한 운전을 일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운전 행태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운전자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측은 도로 안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와 지역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현재 이건 방안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진영이 막바지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두 후보는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인단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이른바 신의 없는 선거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대통령 선거인단에 들어간 선거인이 대선 일반 투표가 끝난 뒤 진행되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At state houses across the country, members of the Electoral College cast their votes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하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이 사는 주에서 표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나 자신을 선거인으로 지명한 당의 후보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선거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인단 투표에서 미리 약속한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는 선거인을 신이 없는 선거인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안에서 30개 이상 주가 법으로 선거인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자신을 선거인으로 지명한 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선거인에서 교체되며 자신이 행사한 표는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신이 없는 선거인이 기소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올해 7월에 내놓은 판결에서 주정부가 신이 없는 선거인을 처벌하는 행위를 합헌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이 없는 선거인이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789년 이래 지금까지 행사된 선거인단 표는 2만 3천 표 이상으로 이 가운데 신이 없는 선거인이 던진 표는 165표에 불과했습니다.
The more populous the state, the more votes it has in what is called the Electoral College. Seven states have the fewest number of electoral votes, three. One for the state.
1900년 이래 2014년 사이 대선에서 신이 없는 선거인이 나온 해는 모두 8번으로 각각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0년 대선에서는 한 선거인이 빈 투표지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이 없는 선거인은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조금 다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해 대선에서 신이 없는 선거인이 총 10명이나 나온 것입니다. 이는 1836년 이래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When the U.S. Constitution was forged in 1787, no European nation had its citizens directly elect their head of state. Lacking such a template,
이해 신이 없는 선거인이 선거인단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던 지역은 하와이와 텍사스 그리고 워싱턴 주였습니다. 이 가운데 워싱턴 주 정부는 신이 없는 선거인 4명에게 벌금을 부과했고 주 행정판사는 좌우에 이 조처를 인정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의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인단 5번째 시간으로 신이 없는 선거인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라이오넬 리치의 노래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의 사랑에 홀딱 빠져있다고 하는데요. Truly 함께 듣고 오시죠.
Girl, tell me only this, that I have your heart for always and you want me by your side, whispering the words I'll always love you. Give you all the joy my heart and soul can give. Let me hold you. I need to have you near me, and I feel with you in my love will last forever because I am truly truly in love with you, girl. I'm truly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의 첫 번째 TV 토론회가 지난 9월 29일에 열렸습니다. 백악관을 향한 대장정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대통령 후보들의 TV 토론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됐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대선 토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최초의 대통령 후보 토론.
미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후보 토론은 1960년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와 존 F. 케네디 민주당 후보 간의 토론입니다. 미국 최초의 대통령 후보 토론이자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이용한 최초의 대선 토론이었는데요. 미국 가정에 텔레비전이 널리 보급되면서 기존의 라디오에서 TV로 대선 토론의 장도 바뀌게 된 겁니다. 케네디 후보와 닉슨 후보 간의 첫 TV 토론은 시카고의 CBS 방송 스튜디오에서 전국으로 중계됐는데요.
The first question from Senator Kennedy from Mr. Fleming. Senator, the Vice President in his campaign has said
현직 부통령이라는 일정과 풍부한 외교 경험, 능숙한 라디오 토론 경험에도 불구하고 닉슨 후보는 케네디 후보의 TV 토론에서 열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두 후보는 세 번 더 토론을 했는데요. 젊고 잘생긴 얼굴로 자신감 있게 토론을 주도하는 케네디 후보의 모습은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케네디 상원의원은 두 달 후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정치 경력이 그리 길지 않았던 케네디 후보가 대권을 거머쥔 데는 이 TV 토론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입니다.
대선 토론 진행 방식.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선 토론은 하나의 정치 과정이자 제도처럼 자리 잡았지만 반드시 대선 토론을 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1960년 첫 대선 토론 이후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은 줄곧 없었다가 1976년에 다시 열렸습니다. TV 대선 토론은 대개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참여하는 양자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토론 참여 조건의 하나가 전국 주요 5개 여론조사에서 15%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군소정당 후보가 참여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제3의 후보가 대선 토론에 참여한 건 1992년 무소속이었던 로스 페로 후보와 그의 러닝메이트였던 제임스 스톡데일 부통령 후보 이후 아직까지 없습니다. 미국의 대선 TV 토론은 1976년 공화당의 제럴드 포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미 카터 후보 토론 이후 세 차례 열리는 게 관행이 되고 있습니다. 토론 방식은 대개 사회자와 질문단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후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각 후보는 주어진 시간 안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선 토론 주관단체.
대선 토론이 법적으로 규정된 행사가 아닌 만큼 대선 토론 행사도 정부 기관이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1984년까지는 여성 유권자 연맹이라는 민간단체가 주관해 왔는데요. 1987년 공화당과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토론위원회라는 비영리 기구가 설립돼서 1988년부터 지금까지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선 토론의 영향력.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대선 후보 토론은 미국에서 수천만 명이 시청하는 주요 선거 일정입니다.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가 정치, 경제, 사회, 국가안보 등 주요 사안에서 어떤 정견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러 유세장을 찾거나 언론 보도를 관심 있게 찾아보지 않는 한 쉽지 않습니다. 대선 TV 토론은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견과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고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고 상대방과의 차이점을 부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입니다. 특히 케네디와 닉슨, 카터와 포드, 카터와 레이건 등의 토론은 승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TV 토론회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줄면서 직접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막바지 일정으로 대부분의 유권자가 이미 지지 후보를 결정했기 때문에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하지만 소셜미디어 SNS가 발달하면서 후보들이 더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시간 생방송으로 TV 토론회를 시청하진 않지만 후보들의 실수나 잘못된 주장에 대한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질 때 타격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2020 대선 토론.
2020 대선 토론은 재선에 도전하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화제성이 많다 보니 1차 토론의 시청자가 최대 1억 명에 달할 거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2020 대선 토론 역시 모두 3차례 진행되는데요. 9월 29일 1차 토론에 이어서 10월 15일과 10월 22일 두 차례 더 열립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열린 1차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를 들어서 두 후보가 악수도 생략하고 진행자도 한 명으로 제한하는 등 이전과는 사뭇 다른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1차 토론회의 사회는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의 베테랑 진행자 크리스 월러스 씨가 맡았습니다. 토론은 연방 대법관 지명 문제와 코로나 대응, 납세, 경제, 인종 문제와 도시폭력 등의 총 6개의 주제를 놓고 15분씩 90분간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가 막말과 끼어들기로 일관하면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치적인 이의가 실종된 수치스러운 미국의 정치 혼란상을 그대로 드러낸 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차 토론회는 오는 10월 15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3차 토론회는 10월 22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통령 후보 간의 TV 토론회는 10월 7일 한 차례 열릴 예정인데요. 거친 설전 속의 혼란상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2020 미국 대선 토론이 대선 막판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최근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 연방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에이미 코니 베럿 제7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연방 대법관의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Today it is my honor to nominate one of our nation's most brilliant and gifted legal minds.
트럼프 대통령은 베럿 판사가 독보적인 업적과 탁월한 지성, 헌법에 대한 확고한 충성심을 가진 여성이라고 극찬했습니다.
I pledge to discharge the responsibilities of this job to the very best of my ability. I love the United States.
베럿 대법관 지명자는 1972년생으로 올해 48살입니다. 미국 남부 루지애나주에서 대기업 변호사인 아버지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어머니 사이에 일남 육녀 중에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인디애나주에는 미국 명문 가톨릭계 학교 노트르담 법률전문대학원을 수석 졸업하고 앤토니 스칼리아 대법관 밑에서 법률 서기로도 일했습니다. 또 한때 초대형 법률사무소에서도 일했습니다. 당시 그녀가 일했던 법률사무소는 지난 2000년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와 엘고어 민주당 후보의 대선 재검표 소송에서 부시 후보를 대표해 소송을 진두지휘해서 승리로 이끌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베럿 지명자는 노틀담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세 번이나 올해의 교수상을 받았습니다.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일하면서는 시카고와 인디애나로 오가면서 교수직을 병행했습니다. 베럿 지명자는 총기 소지 권리나 이민, 종교,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 등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도인 베럿 지명자는 여성의 낙태 권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7년 항소법원 상원 인준청문회에서는 공개적인 견해를 내놓지 않아서 몸을 사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 이전에 베럿 지명자의 인준이 확정될 거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공화당 내 이탈 조짐이 없어서 인준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러치 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기존의 보수 5, 진보 4이었던 구도에서 보수 6, 진보 3으로 보수 쪽으로 크게 기울게 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대선 후보 토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Hi guys,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게 아직도 할로윈 영화인지 크리스마스 영화인지 헷갈리는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 함께 보시면서 표현 배워볼게요. 매년 할로윈만 되면 바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1년 내내 할로윈 마을에서 할로윈을 더 무섭도록, 더 기괴하도록 연구하는 그들이 바로 주인공인데요. 이 마을의 지도자 잭 스켈링턴은 평생 할로윈만 즐겨야 하는데 무료함을 느끼던 도중 우연한 계기로 크리스마스 마을을 방문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그들의 것으로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위해 잭은 할로윈 마을의 장난꾸러기 3인방에게 산타클로스를 납치해오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3인방의 대화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Birds of a Feather 함께 들어볼게요.
Kidnap Mr. Santa Claus?
I want to do it.
Let's draw straws. Jack said we should work together.
Three of a kind.
Birds of a Feather, now and forever.
Three of a kind. Birds of a Feather, now and forever. 좀 빨랐는데 오늘의 표현 들으셨나요? Birds of a Feather. Birds, 새들. Of a Feather, 하나의 깃털에. 다시 말해서 birds of a feather means people who are similar in character, people who are of the same kind or nature. Birds of a feather 하면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Those brothers are birds of a feather. 그 형제들은 서로 비슷비슷해, 성향이 비슷한 형제들이야. 그래서 유유상종,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모인다 라는 말이 있죠.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이란 표현입니다. It means people of the same sort or interest will be found together. 산타를 납치해온 잭은 바라던 대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지만 평생 할로윈만 준비하던 그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명절인지도 잘 모르고 결국 하던 대로 하다가 크리스마스마저 공포스럽게 만들어버리는데요. 자신이 이 명절을 망쳤다는 생각에 크리스마스를 다시 산타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의 표현, birds of a feather. 한 번 더 들어볼게요.
Kidnap Mr. Santa Claus?
I want to do it.
Let's draw straws. Jack said we should work together.
Three of a kind.
Birds of a feather, now and forever.
오늘의 표현은 birds of a feather 였습니다. Thank you guys again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as always.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콜드플레이의 Fix You, 고쳐볼게요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t replace When you love someone but it goes to waste Could it be will guide you home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